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 40분쯤 전용 열차를 타고 베트남을 떠났습니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관통하는 귀국길을 택하면서 시진핑 주석과 만날지도 주목됩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 달라지는 느낌을 받았다며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을 거론했습니다. 다만 우리도 입장을 더 고민해보겠다면서 추가 협상 여지는 남겼습니다. 미국에 대한 압박을 높이면서도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집단 개학 연기가 철회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죽이기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당장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3월의 첫 주말인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은 사흘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지난해 한류 콘텐츠로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역대 최대인 약 2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게임 회사들의 꾸준한 게임 수출과 방탄소년단 등 K-POP의 인기 때문이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닷새간의 베트남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정보다 좀 일찍 특별 열차에 올랐습니다.
예상됐던 경제 현장 시찰은 없었지만 김 위원장은 베트남 경제 발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비핵화의 동기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성장에 대해 안팎으로 다시 한번 강조한 셈입니다.
예, 먼저 하노이에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지금 현지에 남아 있습니다. 자, 김 기자, 김정은 위원장 몇 시쯤 베트남을 떠났습니까?
네, 베트남과 중국의 접경 지역이죠. 랑선성 동당역에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 반쯤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차량 행렬이 도착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리 나와 있던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과 인사를 한 뒤 곧장 전용열차에 탑승을 했고 이 열차는 오후 2시 40분쯤 떠났습니다. 나흘 전 김 위원장이 도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레드카펫이 깔렸고 북한 인공기를 든 베트남 주민들이 김 위원장을 환송했습니다.
예. 혹시나 하는 예상들이 있었지만 경제 현장 시찰은 없었던 것 같고요. 김 위원장이 마지막 일정은 호찌민 묘소를 찾은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이 공식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호찌민 전 주석의 묘소를 찾아 헌화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은 1958년과 1964년 두 차례 베트남을 찾았고 이때 호찌민 전 주석을 만났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 듯 마지막 일정으로 방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결국 이제 베트남에 있던 닷새 동안 공식적으로 예정이 됐던 일정만 소화한 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첫날 북한 대사관을 찾은 것 외에는 북미 정상회담과 베트남 공식 방문 일정만 소화를 했습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야경을 보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외출을 할 수 있다. 또 하노이 시내를 벗어나서 하이풍이나 할롱베이를 찾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관측들이 나왔지만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예정된 공식적인 행사에만 참석했습니다. 동선도 이곳 멜리아 호텔을 중심으로 차량으로 10분 거리 이내로만 국한이 됐습니다. 물론 이번 회담 결과가 기존의 계획을 바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북미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김정은 위원장 표정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혹시 직접적인 입장 표명 마지막에 있었습니까?
예, 당초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공식 방문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이다. 뭐 이런 관측이 나왔었습니다만 실제로 언급은 하지 않은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심야 회견에 이어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어제 오후 일부 기자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최선희 부상은 김 위원장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대신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지금 그러면은 김태현 기자가 남아있는 베트남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곳 멜리아호텔 앞은 완전히 도로가 통제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호텔 안팎에서 북측 관계자들 일부를 볼 수 있었는데 이 뒷정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뉴스 시작 전에 버스 여러 대에 나눠 타서 조금 전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전까지 있었던 무장 병력들도 모두 철수한 상태입니다. 아직 북미 정상회담을 날리는 간판이나 북한 인공기가 시내 곳곳에 보이지만 내일부터는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하노이에서 JTBC 김태형입니다.
예, 이렇게 회담에 대해서는 별 성과 없이 돌아가게 된 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발걸음이 여러모로 무겁게 됐습니다. 다음 협상은 어떻게 할지, 또 중국과는 어떻게 협의를 하게 될지 앞으로 놓인 숙제들인데 베이징 특파원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신경진 기자, 김정은 위원장 귀국길 수단으로 또다시 열차를 선택했는데 혹시 구체적인 경로가 확인이 됩니까?
네, 아직 구체적 경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측 가능한 경로는 세 가지 정도입니다.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베트남으로 갈 때와 같은 경로로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화요일쯤 평양 도착이 예상됩니다. 또 돌아가더라도 중국 개혁 개방의 대표 도시인 광저우를 시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다만 귀국 시간을 줄이기 위해 중간에 비행기로 갈아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군요. 자, 그런데 이제 김 위원장이 베트남으로 갈 때 이제 베이징을 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돌아갈 때 베이징을 거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수도 있을 거다. 그런 관측들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베이징에서 좀 감지가 됩니까?
김 위원장과 시진핑 회동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협상이 틀어진 만큼 북중 관계를 다지기 위해 시 주석과 전략 조율이 이루어질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김 위원장이 베트남 방문 일정을 최대한 소화한 것도 북중 회담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회담 전과 달리 중국 배후론 부담이 적어진 것도 긍정적 요인입니다. 다만 미중 무역 전쟁이 고조되고 있고 중국 최대 연례 행사인 양회 시즌이 오늘부터 시작된 것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정통한 소식통이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충격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중 정상이 만나지 않기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예, 결국은 오늘 밤동안 이제 기차가 지나가는 동선을 계속 지켜봐야지 그 해답을 알 수가 있겠군요. 자, 이번 하노임 회담 결과에 대해서 중국 쪽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회담 결렬 직후 호사다마, 즉 좋은 일에는 풍파가 많다며 북한을 위로했습니다. 또 양제츠 정치국 위원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전화통화에서는 한반도 문제는 단번에 해결하기 어렵다며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북미의 실질적인 중재자로서 양측을 격려한 건데요. 하지만 공식적인 발표와 속내는 나눠봐야 합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북미 양국이 관계를 개선해 중국을 포위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무산된 데 대한 안도감이 큽니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각종 협상에서 북한이라는 지렛대가 여전히 필요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베트남 관계가 한반도에서 재현되기 쉽지 않다는 걸 확인한 중국이 하노이 회담의 실질적 승자로 몸값 높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신경진이었습니다.
예, 앞서 하노이에서 김태형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이 김정은 위원장은 공식 외교 활동 외에 다른 깜짝 일정은 없었습니다. 예상됐던 경제 현장에 대한 시찰도 없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베트남 경제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송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오전 호찌민정 국가주석 묘소를 찾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복잡한 심경을 반영하듯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어제 환영 행사에서도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앞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김 위원장의 심경을 이렇게 전한 바 있습니다.
고래에 대해서 좀 위협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다만 김 위원장은 예정됐던 베트남 공식 방문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귀국 시간만 4시간 정도 앞당겼습니다. 평양에 돌아가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의중으로 보입니다. 앞서 수행단이 하이퐁 등 산업 현장을 방문하면서 김 위원장이 시찰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그리고 쌀국수 안전 이거 꼭 있어야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 위원장은 어제 응우엔 푸종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만남에서 베트남의 사회, 경제 발전상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 도이머의 노하우 전수를 희망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매체도 친선 방문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피로써 맺어진 두 나라 두 당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대를 이어 계승해 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하시면서
굳은 표정으로 외교 일정을 수행했지만 동당역을 떠날 땐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북한이 정말 모든 제재를 풀라고 요구한 건지 아니면 일부만 풀어달라고 한 건지 정상회담 내용에 대한 북미 간의 진실 게임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원비어의 죽음에 대해 몰랐다고 한 발언을 놓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따졌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요구한 건 사실상 모든 제재를 풀어달라는 요청이라고 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무기 따로, 민생 따로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실무 협상을 통해서도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대가로 내놓은 영변 핵시설 폐기 역시 전체가 아닌 일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면 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결론입니다. 폼페이오 장관 역시 한중일 외교수장과 잇따라 통화하면서 중국이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원비어 죽음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원비어 죽음을 나중에 알았다는 자신의 발언에 정치권은 물론 원비어 부모까지 반발하면서 진화에 나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원비어가 헛되이 죽지 않았으며 북한이 학대와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2차 북미정상회담과 닷새 간의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희정 기자,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이야기 먼저 한번 좀 짚어볼까요? 계속 장외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도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고 하죠.
네, 최선희 부상은 이틀 동안 세 차례나 언론을 접촉했습니다. 오늘 오전, 그러니까 평양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이 숙소인 멜리아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우리는 영변 핵시설 전체를 다 내준다고 했다고 다시 한번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영변 일부만 폐기하려 했다는 미국 주장을 다시 반박한 겁니다. 또 정상 간에 왜 의견이 틀어진 것 같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선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냐라면서 오히려 취재진에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최 부상이 계속 대외 메시지를 꾸준하게 내는 걸 보면 미국과 세계 언론을 향해서 김 위원장의 위증은 이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도 읽힙니다.
예, 그게 왜 이해가 안 되냐. 미국 탓이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최 부상이 이제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경을 직접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차례 동안요. 이 북한 체제 특성상 이런 식의 언론 대응 모두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봐야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최 부상은 어제 새벽 기자회견에 이어서 어제 낮에도 언론을 접촉하면서 김 위원장의 심경을 직접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실망감이 큰 것 같냐고 이 취재진이 묻자 김 위원장이 미국의 거래 계산법에 굉장히 의아함을 느낀다. 또 생각이 달라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럼 어떻게 생각이 달라졌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 부분을 세 번이나 거쳐서 최선희 부상이 강조를 한 겁니다. 그만큼 미국을 이런 발언을 통해서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최 부상은 특히 이 회담에 계속 나가야 하는지 고민 중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신년사로부터 시작해서 상응 조치가 없으면 새로운 길을 찾겠다라는 입장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양보는 쉽지 않다는 걸 강조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압박 수위를 높인 걸로 풀이됩니다.
예, 최선희 부상,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했던 그 새로운 길이라는 단어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길이라는 것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각에서는 이 새로운 길이라는 거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에 북한이 비핵화 노선에서 이탈을 해서 도발할 가능성을 좀 거론하고 있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예.
김 위원장이 이 하노이를 떠나기 직전에 남긴 그 말에서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텐데요. 이 김 위원장은 베트남의 사회 경제 발전상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 측에 베트남을 좀 배워라라고 한 것과 같은 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위한 이런 비핵화 협상의 틀을 계속 가져가겠다, 흔들지는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이란 분석입니다.
예,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는 건 자체의 기본 동기가 이제 경제 발전, 경제 성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 부상이 미국의 주장을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 어떻게 비난하는 표현은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외교 적으로 최소한의 선은 지키는 선에서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용호 외무상 등 이 공식 외교 라인을 통해서 대응하는 건 일종의 장애 외교전을 펴는 거란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또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김영철, 김혁철 라인이 이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 협상을 염두한 전략이란 분석입니다.
그렇겠군요. 자, 그럼 앞으로 이제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봐야지 되겠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미국이 이 상황 조치, 그러니까 단계적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못 박은 이상 이 북한 입장에서는 대화를 언제 어느 지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좀 고민할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또 그동안에 또 탑다운 방식에 이번에 한계가 드러났고 중국과도 만나서 또 대응 방안을 공유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 3차 정상회담 일정을 잡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 정치부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이번 하노이 회담이 끝난 뒤 미국 정가와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게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이 했던 레이캬비크 회담입니다. 군축 협의를 위해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만났던 역사적인 회담이었죠. 그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되기도 했는데 30여 년 전 회담이 왜 다시 부각되고 있는지 김민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장에서 냉전 시대의 기억이 송환됩니다.
President Reagan walked away in Reykjavik. A lot of condemnation at the time, and it ended up working out very well in the end. Was this mostly your decision?
트럼프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신뢰를 이야기했습니다.
Chairman Kim promised me last night is regardless he's not going to do testing of rockets and nuclear. Trust him and I take him at his word.
냉전이 한창인 1986년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이 빈손으로 회담장을 나섰던 곳은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입니다. 당시 미소두 정상은 군비 축소를 논의하기 위해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전략 핵무기 감축 같은 민감한 이야기가 오갔지만 소득은 없었고 회담이 실패했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두 정상은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 냉전 종식의 신호탄으로 평가받는 중거리 핵무기 폐기에 합의합니다. 전문가들은 레이캬비크에서 확인한 입장차가 빅딜의 초석이 됐다고 평가합니다. 케네스 아델만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이번 하노이 회담이 우리 시대 레이캬비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아델만은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를 통해 동틀 무렵이 가장 어두운 법이라며 적절한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북미 정상회담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 역시 미국 NPR 방송을 통해 하노이 정상회담은 변장한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중재를 당부하면서 한국의 역할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도 빨리 직접 만나야겠지만 그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우선 열려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빠르면 3월 말쯤 남북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이 직접 소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보다 먼저 북한과 소통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선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부터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입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김 위원장과 대화해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2차 남북 정상회담처럼 비공개로 만나고 만난 사실을 사후 공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소도 서울이 아닌 접경 지역 판문점이 유력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계획대로 추진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냉각기는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 판단입니다. 김 위원장과의 만남은 빠르면 3월 말쯤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정상회담 대신 문 대통령의 특사가 김 위원장을 만나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 빠르면 4월 중 한미 정상회담 날짜도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정상을 잇따라 만나 두 정상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중재자로 나서는 겁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국내 정치권에서도 해석과 전망이 엇갈립니다.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또다시 핵무장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에 나섰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차 북미 회담이 결렬된 직후 핵개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주장했던 핵개발론을 다시 꺼낸 겁니다.
야당발로 핵개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촉발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한 시점이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한반도 핵균형 정책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미군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거나 전략적으로 한국도 핵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각시키자는 주장들입니다. 반면 여권은 이른바 문재인 중재자론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북미가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더 커진 면도 있다며 문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정상 간의 합의를 또 다른 정상이 나서서 주선하는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의 협상 국면 열린 거 아닌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파혼이 아니라 결혼식 날짜를 다시 잡기로 한 것이라고 빗대기도 했습니다. 북미 간 합의가 무산된 게 아니라 유예됐다는 주장입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베트남 하노이는 말 그대로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아, 비록 합의는 무산됐지만 현지에는 다음 회담을 기대하는 여운도 짙게 남았습니다. 아, 저희 취재진이 7일간 하노이 현지를 다니면서 그 변하는 분위기와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최수현 기자입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손님 맞이에 들어간 하노이는 분주합니다. 레드카펫은 기본, 페인트 칠해 변기까지 뜯어내며 곳곳이 리모델링 중입니다. 회담장과 숙소가 어딘지 알아내려는 취재 경쟁도 시작됐습니다. 도시는 점점 철통 보안입니다. 경찰 수만 명이 투입됐고 도로와 호텔 출입이 막힙니다. 통제가 불편하기도 하지만 이곳 시민들에겐 뜻깊은 회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하는 동당역. 빗속에 새벽부터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일거수 일투족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여기서 김정은이 보다니. 그러니까 농어한 사람들이 너무 커. 진짜 큰 애들.
북새통 속에서 북한 기자도 마주합니다.
선생님은 언제쯤부터 오셨어요?
나요?
네네네. 그냥 반가워서 여쭤봤어요. 언제쯤 오시는지 들은 거 있으세요?
아유, 있습니다. 그냥 이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나도 지시받는 사람.
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촬영하는 장면도 벌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남해성은 기자인데요.
그날 밤 트럼프 대통령까지 도착하자 호텔 앞이 들썩입니다.
But I thought the first summit was a great success and I think this one hopefully will be equal or greater.
나의 직감으로 보면 좋은 결과가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긍정적인 발언에 기대감이 고조됐습니다. 회담장 뒤편엔 두 정상을 보려는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일제히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합니다. 전 세계 취재진 3천여 명도 집결했습니다. 실시간 중계부터 각종 장비도 동원합니다. 본 회담 초반만 해도 기대감은 여전했는데
마치 환상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I know we're going to have a fantastic success.
예정된 오찬이 열리지 않습니다. 합의문 도출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현장은 술렁입니다. 결국 협상 결렬은 공식화됐습니다. 침묵하던 북한은 자정을 넘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 주십니다.
갑작스런 회견 소식에 금세 길목이 막히고 소란까지 벌어졌습니다. 합의는 불발됐지만 미소는 잃지 않았습니다. 다음 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였습니다.
I like him. Get along great. We'll see what happens.
생산적인 대화들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시었습니다.
하노이에는 짙은 여운이 남았습니다. 55년 전 김일성 주석이 하노이를 방문했을 때 환영 행사에 나갔던 그는 이제 62살입니다.
과 과정 mà gia đình rồi là địa phương mà lưu giữ cái hai nước Mỹ Triều thì mặc dù là không ký được cái thỏa thuận gì nhưng mà
끝내 하노이 선언을 볼 순 없었지만 한반도의 평화는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집단 개학 연기가 철회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개학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도 가만히 있지 않고 권력기관에 동원한 사립유치원 죽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먼저 정영재 기자입니다.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뭔가를 주장하고 싶어도 법령을 지키면서 주장해야 합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를 아이들을 볼모로 삼은 불법적 집단 이익행위로 단정지었습니다. 당장 교육부가 오늘 개학 연기에 동참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분명히 예고한 겁니다. 대화하자며 한 발 물러섰던 한유총은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는 탄압이고 권력기관을 동원한 사립유치원 죽이기라는 겁니다. 또 지원금은 정부에서 학부모에게 주는 것이지 자신들이 받는 게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검찰도 입장을 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개학을 연기하면 유아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회원들에게 개학 연기까지 강요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연이은 강경 대응 예고에 한유총은 내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교육부가 공개한 개학 연기 유치원은 모두 190곳인데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을 거란 전망입니다.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곳이 300곳 가까이 되고 개학은 미루지 않으면서도 통원 차량을 운행하지 않거나 급식을 안 주는 식으로 편법을 동원하는 곳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애꿎은 학부모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배양진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오늘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공개한 개학 연기 유치원은 모두 190곳입니다. 경기도가 44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40곳, 서울 39곳 등입니다. 수업은 하지 않지만 아이를 돌봐주기로는 한 유치원은 절반이 안 되는 80곳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학부모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다른 데를 알아볼 수도 없는 거고 계속 무기한이라고 하면 회사에도 다시 전화를 해서 사정을 또 말을 해야 되는.
개학 연기 유치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편법으로 개학을 미루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학은 예정대로 하면서 통원 차량을 운행하지 않거나 급식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오라는 건지 아니면 뭐 오지 말라는 건지 뭐 발은 묶어놓고 수업은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개학 연기 여부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사립유치원도 296곳입니다. 이들 가운데 개학을 미루는 곳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부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진 학부모들에게 국공립 유치원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직접적인 비판은 피하면서 완곡한 어법으로 일본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민감한 이슈는 언급하지 않고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는데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3.1운동 당시 사상자 수를 언급한 걸 놓고 일본 정부가 바로 항의를 해왔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올바른 역사 인식을 우회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일본을 배려해서 직접적인 비판은 하지 않은 겁니다. 3.1운동에 대해서도 당시 사상자 수를 언급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7,500여 명의 조선인이 살해됐고 1만 6천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체포구금된 수는 무려 4만 6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우리 정부에 바로 항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한일 간 견해가 일치하지 않은 것을 공적인 장소에서 발언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위안부 피해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죄 대신 오히려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3.1절인 어제 강제징용 판결로 일본 기업이 부당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확실히 대응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3.1절 100주년이 하루 지난 오늘 또 다른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19살 때 나무를 캐다 끌려갔던 광예남 할머니입니다. 이제 생생한 목소리로 일본군의 만행을 증언할 생존자는 22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마지막 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던 곽예남 할머니. 곽 할머니는 오늘 일본의 사과를 받겠다는 마지막 소원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곽 할머니는 1925년 전남 담양에서 태어났습니다. 19살 봄 동네에서 나무를 캐다가 일본군 순사에게 끌려갔습니다. 이후 1년 반 동안 중국에서 고초를 겪었습니다. 해방 후에도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던 곽 할머니는 중국 곳곳을 떠돌다가 안후이성 숙주에서 60여 년을 살았습니다. 2004년 가족과 극적으로 상봉했지만 2015년 폐암 4기를 진단받고 3년 넘게 투병해왔습니다. 강한 생명력으로 살아내신 삶 잊지 않겠다. 봄날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시길 바란다는 추모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발인은 오는 4일이며 천안 망향의 동산에서 영면에 듭니다. 이로써 이제 남은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22명입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좀 더 늦게 3.1절을 맞은 미국 뉴욕 맨해튼 도심에서 100년 전처럼 만세 함성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조카 손녀도 흰색 저고리와 검은색 치마를 입고 만세 삼창에 동참했습니다. 뉴욕에서 심재우 특파원입니다.
유한동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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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맨해튼 유엔 본부와 광장에서 3.1 만세 운동이 재현됐습니다. 4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참석자들 가운데 여성들은 100년 전 흰색 저고리와 치마를 입었습니다. 3.1절 노래 합창에 이어 기미 독립선언문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만세 삼창에는 유관순 열사의 조카 손녀 유혜경 씨가 유관순 열사의 대역을 맡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 씨는 유관순 열사의 친동생인 유인석 씨의 손녀입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유 씨는 만세 운동에 참여하게 돼 기쁘고 영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뉴욕 현지에 거주하는 유관순 열사의 이화여고 후배들도 동참했습니다. 미 육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2세 생도들도 한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눈이 온 뒤 영하의 쌀쌀한 날씨였지만 그날의 열기는 100년 전만큼 뜨거웠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시민들이 3.1운동하면 가장 떠오른다고 답한 인물. 유관순 열사입니다. 어제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는 유관순 열사의 1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 속에는 유관순 열사 못지않게 끈질기게 투쟁한 여러 여성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녀가 18살 되던 해에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섰고 유치장에도 갇혔습니다. 폭탄을 안고 일본으로 날아가겠다는 각오로 중국 비행학교에 간 권기옥 선생은 이후 한국 최초 여성 비행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선생이 제대로 알려진 건 2005년이 지나섭니다.
30년 동안 정말 많은 독립운동을 꾸준히 하셨어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셨어요.
춘천에 살던 여성은 일제의 침략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직접 의병을 모았고 노래를 지어 일본에 맞섰습니다. 최초 여성 의병장 윤희순 의사 동상은 지금 작은 도서관 뒷뜰에 서 있습니다.
설명문 보니까 좀 그때서나 어떤 분인지 좀 인지하게 됐죠.
중국에 있는 비석엔 다른 사람의 이름이 더 씌워지기도 했습니다. 순국한 동풍신 열사와 3.1운동 기폭제 역할을 한 김마리아 선생. 이처럼 독립을 염원하며 일제에 항거한 여성 독립운동가는 많습니다. 이들을 기억하는 행사가 열렸고 시민들은 다짐했습니다.
그 함성 속에 묻혀있는 그 여성들의 어떤 그 기운들이 좀 더 많이 이제 밝혀져야 될 것 같고.
정부가 이번에 추서한 여성 독립운동가는 75명. 역대 최다지만 여성은 아직 전체 유공자의 2% 수준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3월의 첫 주말인 오늘 포근한 봄 날씨를 보였지만 온종일 미세먼지 때문에 파란 하늘 보기가 어려웠죠. 정부는 이틀째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한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데다가 곧 황사도 닥칠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맑은 공기 마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뿌연 먼지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건물도 또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마스크는 주말 나들이의 필수품이 됐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서 숨도 잘 못 쉬겠어요. 내가 왜 나왔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나오지 마세요.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하루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이틀째 나쁨이나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이틀 연속 시행됐습니다. 주말이어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실시되지 않았지만 공장이나 발전소 등의 가동 시간을 줄이고 살수차를 운영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진 겁니다. 기상청은 내일도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인천, 충남 등지는 사흘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집니다. 중국 사막 지역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어 이달부터 황사도 본격적으로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공기질은 계속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우리나라도 다음 주면 공식적으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들어설 걸로 보입니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고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30, 50클럽에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미국과 영국 등에 이어 7번째인데 체감은 쉽지 않죠. 왜 그런 건지 성화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1천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006년 2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12년 만입니다. 3만 달러는 선진국 진입의 잣대로 여겨집니다. 이른바 30, 50클럽에도 속하게 됐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이면서 3만 달러를 넘는 국가입니다. 미국, 독일, 영국 등에 이어 7번째입니다. 홍콩, 스웨덴 등은 3만 달러를 넘지만 인구가 적습니다. 인구가 많을수록 1인당 국민소득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30, 50클럽 진입을 선진국의 주요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3만 달러 시대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업의 이익도 있고 정부의 세금도 있기 때문에 3만 달러 전체가 국민들의 몫은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3만 달러라는 거기 때문에 소득 양극화 문제가 심한 사회에서는 체감하지 못하는.
또 원화 가치가 오르면서 달러로 환산한 소득이 높아진 것뿐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낮아지는 잠재 성장률과 저출산 양극화 극복 대책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게임 그리고 방탄소년단 등 K-POP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죠. 한류 콘텐츠로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도 가장 많았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류 콘텐츠로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의 흑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류 흑자는 24억 3천만 달러, 약 2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중국과의 사드 갈등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지난 2016년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보다 73% 증가했는데 게임과 K-POP 음원 수출이 활발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엔 특히 게임 수출과 관련된 통신, 컴퓨터, 정보 서비스 수지가 급증했습니다. 게임 관련 수지는 작년에 2배 가까이 늘어났고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POP, TV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수지도 2017년보다 작년에 4천만 달러, 약 449억 원 늘었습니다. 한국 게임과 K-POP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류 흑자 상승세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지금도 제주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는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처음으로 크루즈선이 들어왔습니다. 2,000명 넘는 관광객이 찾아왔는데요. 아직도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충혜 기자입니다.
축구장 3개 크기인 길이 345m, 14만 8천 톤급 초대형 크루즈선 퀸메리 2호가 항구로 들어옵니다. 승객 2,400여 명을 태웠는데 미국에서 출발해 일본을 들러 제주에 왔습니다. 제주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크루즈 관광객들이 내린 건 시설이 완공된 지 3년 만에 처음입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은 배에서 내려 한국 전통 문화를 배우고 유명 관광지도 찾았습니다.
It's very nice. I think the people is nice. It's very warm. And I am very happy to be here. It's my first time. And I think you have a great country.
제주도 측은 크루즈선 입항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루즈항 건설을 반대했던 주민들은 달갑지가 않습니다. 관광객 방문이 마을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일회성 이벤트일 뿐이라는 겁니다.
단지 10시간 체류하기 위해서 여기 쓰레기 버리러 온 겁니까? 여기 행사로 온 곳입니까?
앞으로 대형 크루즈선이 계속 입항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사드 배치 갈등의 여파로 여전히 최대 고객인 중국발 크루즈선의 입항이 끊겨 있기 때문입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러시아 화물선 선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항해 기록 저장 장치 등을 분석한 뒤 선장이 운항하기 전에 술을 마셨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오늘 밤 10시부터 승용차와 1톤 이하 화물차 등에 한해 전면 통제된 해운대 방향 2개 차로 중 1개 차로를 개방합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부산 강서구의 한 원룸에서 보일러 배기가스가 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8명이 가스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가스 안전공사 등과 함께 어떻게 가스가 새나갔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간 우주 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가 사상 처음으로 유인 캡슐을 탑재한 로켓을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발사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최종 점검 차원에서 마네킹을 태웠지만 빠르면 오는 7월 실제 민간 유인 우주 비행이 시도될 예정입니다. 전동휠을 타고 출퇴근하는 사실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전동휠을 타고 퇴근하다가 뒤따라오던 차에 치여 숨진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보험 계약을 할 때 이륜 자동차 운전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는 점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환상 영화가 끝난 후.
예, 환상 영화.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제 했던 이야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귀국길에 오르면서 베트남에서 열렸던 북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 모두가 끝나게 됐는데 자,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모두 단독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만나는 걸 회의적으로 보던 사람들도 이번에는 마치 환상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사람들처럼 놀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 자, 이때만 해도 상당히 기대감을 갖겠지만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획상이 결렬되면서 좀 허탈하게 끝났습니다.
예. 환상영화라는 건 뭐 마치 우리가 보통 쓰는 환타지 영화 뭐 이렇게 하는 거였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상 영화를 언급한 김정은 위원장, 북미 정상회담은 아쉽게도 미완성 드라마로 막을 내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좀 재밌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출국하는 과정에서 에어포스원에 타려고 했는데 사다리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부여하는 기사가 하나 나왔다고 했는데
비행기 오르는 이 사다리
차가 예. 고장이 났다. 이에 대해서 현지 언론에서는 자, 북미 협상의 교착 상태를 암시한다. 자, 비핵화 사다리가 고장났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의미 부여를 했었는데 예. 자, 이 장면 실제로 영상을 좀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트랩 차가 고장이 나다 보니까 직접 이 미국 측의 그 요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게 차를 밀고 가고 있는 장면이 좀 잡히기도 했습니다.
예, 차가 상당히 무거울 텐데 힘이 좋아 보입니다. 자, 이게 어쨌든 이 상황이 어떤 교착된 북미 정상회담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 결과론적인 해석처럼 들리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베트남 분위기나 뭐 취재 열기 초반과 비교해서 눈에 띄게 가라앉았다고 하죠.
자, 그럼에도 시종일관 급하게 바쁘게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바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었습니다. 예. 역시 좀 잠깐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이게 오늘 동당역에 김 위원장이 도착했을 당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차량이 도착하기도 전에 차량이 멈추기도 전에 김여정 부부장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차에서 내리자마자 반대편 차 문을 막 거침없이 여는 장면들이 보였는데요. 예.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은 앞서서 동당역에 도착했을 때도 제일 먼저 이렇게 내리는 장면이 포착이 됐었고
맞습니다.
또 북미 정상이 회담하는 뒤에도 저렇게 기둥 뒤에 숨어있다가 포착이 되는 상당히 중요한 장면들마다 계속 포착이 되는 부지런함을 예. 보였습니다.
예. 끝까지 가장 부지런하게 움직였던 한 명이겠군요. 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자, 어쨌든 뭐 영화가 지금 이렇게 해서 끝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영화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연기에 보내는 박수.
예, 지금 뒤에는 어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모습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한유총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 정부가 정부 정책에 반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금 입학 계약을 연기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정치권 대부분도 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한유총에 대해서 비판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정치권 대부분이라고 이성대 기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그런 곳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치권 전부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제1야당의 입장이 좀 불명확합니다. 오늘 예. 이런 논평을 내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에서는 교육부는 한유총과 협의를 거부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정책을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정부의 정책 폭정과 처벌 일본도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를 얼마든지 비판할 수는 있지만 지금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아이들을 볼모로 삼고 있는 한유총 행태에 대해서 전혀 비판하지 않고 정부만 비판하는 입장만 내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성대 기자 방금 조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어쨌든 주장하는 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아이들을 또 그리고 학부모들을 볼모로 잡는다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이제 비판받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한국당은 한유총을 비판하는 데는 다소 좀 소극적인 그런 모습인 거군요.
네, 애초에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에 일부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 문제가 공개됐을 당시만 해도 비판적인 입장이었지만 그 이후에 곧바로 좀 한유총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는데요. 특히 지난해 11월 한유총과 한국당은 합동 세미나까지 열어서 정부를 좀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비리 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어떤 정부를 비판하는 데 그 정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예.
특히 그 11월 행사 당시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이 정부가 여러분들에게 박해를 가하고 있는 것은 우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동량자로 내주시오.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한유총을 박해한다고 얘기했던 이 김술례 의원, 최고위원이죠. 예. 최근에 5.18 유공자 단체는 괴물 집단이다. 뭐 괴물 단체다라고 비판했던 그 김술례 최고위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을 보내기까지는 어쨌든 내일 하루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저희가 내일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지동원 선수가 오늘 리그 1위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두 골을 기록하면서 팀의 깜짝 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재치가 돋보였던 두 번째 골은 독일 현지에서도 극찬을 받았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지동원은 상대 수비에 슛이 막히자 차분하게 다시 차 넣어 끝내 골을 만들었습니다. 수비수 두 명이 가로막아봤지만 넘어지면서도 골을 만든 집념이 빛났습니다. 후반엔 지동원의 재치가 골로 연결됐습니다. 상대 실수를 놓치지 않고 끊어낸 뒤 마치 메시처럼 툭 찍어차 골키퍼 키를 살짝 넘겼습니다. 두 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감각적으로 차 넣은 골에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분데스리가 홈페이지는 이 골이 예술이었다고 칭찬하면서 지동원을 오늘 경기 최고 선수로 뽑았습니다. 상대 견제에 시달리면서도 그라운드 곳곳을 누비며 팀 승리를 이끈 지동원은 쥐가 나는 바람에 팬들 기립박수 속에 교체됐습니다.
My friend scored a goal as well, Sonny. So I have confidence as well. Fortunately, I scored chip goal, so I'm so happy.
2주 전엔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골을 넣고 지난주엔 한 번의 골로 연결되는 도움을 기록했던 지동원은 세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기록도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9월엔 벼락 같은 첫 골을 넣고도 세리머니를 하다 부상당해 힘겨운 시간을 보냈는데 최근 물오른 감각을 자랑하며 아우크스부르크의 해결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